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 강화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버마의 민주주의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한국의 핵심적인 다양한 국제적 사안에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국가 안정을 이유로 자국 내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4일 보도자료에서 국가 안정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접속을 2월 7일까지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페이스북 접속은 3일 저녁부터 차단됐으며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왓츠앱도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1일 인터넷과 전화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미얀마에서 널리 쓰이는 SNS로 5,3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독일 주둔 미군의 일부 철수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방문에 앞서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 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만 4천 명 이상의 독일 주둔 미군 중 약 9,500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를 막기 위해 예멘전에 장기간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국무부 방문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다자간 적분 방식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이 트럼프 시절과 반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거듭된 관련 질문에 아주 신중하게 말하고 싶다면서도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타이완과 홍콩 등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입니다. 미국 해군은 4일 이지스 구축함 존 맥케인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존 맥케인함이 통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케인함의 항해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의 해협을 항해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파키스탄은 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180마일까지 운반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가즈나비 미사일 발사가 파키스탄 육군 전략군사령부 훈련의 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4일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성 평화 옹호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국 전쟁 종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정부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들을 규합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4일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4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에 이루어진 미한 정상 간 첫 통화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정상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의 핵심적인 다양한 국제적 사안을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두 정상이 4일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한 양국이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70년간 진전됐고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데도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며 취임을 축하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축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전략 수립과 관련한 두 정상 간 대화 내용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양국 입장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속히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급적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조속한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포괄적 대북 전략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전략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이야기도 듣고 일본 정부나 또는 중국 정부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대북 전략을 만들어가겠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로 거기에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녹여내서 만든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는 원론적 언급만 들어있는 것은 미국 측의 신중한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북 협상 재개 시급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슈들보다 후순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최근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까지 임명이 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 리뷰가 물론 후순위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맹 강화 부분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리로 한반도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동맹으로의 방향성이 부각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인도 태평양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표현과 미한일 협력이 강조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견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특히 영내 인도태평양 이 동북아 지역의 핵심 전략은 한국, 일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북한 위협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중국 견제에 대한 그런 목소리, 그 중국 견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사는 분명히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두 정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문제 해결에 공감한 데 대해 향후 양국 동맹이 미국의 지역 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복원이 바이든 대통령 대외정책의 핵심이라며 미얀마 문제는 이런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성 평화 옹호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국전쟁 종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내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나우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우선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리아 피스나우는 최근 발표한 평화로 가는 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 등을 40쪽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 인권과 비핵화와 같은 문제들의 진전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 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 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축이나 무기 통제에 관한 회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안보 위험을 억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참여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란 오마르, 젠 셔카우스키, 바바리리 하원 의원도 이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한국전쟁 종식을 공식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보고서라며 인권과 비핵화, 국가안보에 대한 이점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입니다.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논 한국전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미회 지난 회기에는 한국전 종전결의안 로비 활동으로 50명이 넘는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넘어선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조건 없이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조셉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3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정부 등 워싱턴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한국 일각과 조금 다르다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다소 못 믿어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eople in Washington are more suspicious than some South Koreans. But you know, so I think they're suspicious.
이런 조치들이 미한동맹 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의심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이 사안을 순서의 문제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ill be similar to Trump administration folks on this particular issue, which is that it's a sequencing.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입장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모두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본질과 목표 때문에 이런 선언과 합의가 긍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바이든 정부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들을 규합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맞서 동맹을 지지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연대를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에이미 시라이트 선임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대중정책에 있어 과거에 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훨씬 심도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era of unilateral American leadership is over. You know, now that we have such resilient partners and allies like Japan,
오바마 정부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시라이트 연구원은 미국이 일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등 강력한 동맹들이 있기에 역내 문제에 대해 미국의 해법을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해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이트 연구원은 3일 카네기 재단이 일본 국제관계 포럼과 공동 주최한 중국 다루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정부가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중국의 약탈적인 관행에 대항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의 핵심은 민주주의 등 미국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중국과는 경쟁과 협력을 모두 추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China competition is likely to extend into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erefore there will be a strong desire and expecta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미중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들에 동맹들이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미국이 강하게 원하고 기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과 타이완과 홍콩에 대한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집단으로 성토하려 한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와 같은 공동행동이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nvincing U.S. allies and partners that working together to promote democratic norms and to push back on China's authoritarian behavior are indeed about vital common interests.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동에 맞서는 것이 미중 경쟁에서 점수를 따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동맹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도 미국과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다르고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어하지 않기에 이 같은 결집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포괄적인 지지와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이트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쿼드 등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구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의 동맹인 일본, 호주에 인도가 합류하면서 구성된 안보협의체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에서 첫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I think the Quad is, although there's huge potential, I think it is going to evolve very slowly, and I worry that there's going to be too much expectations put on the Quad that will.
다만 시라이트 연구원은 비록 쿼드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는 정책을 매우 천천히 진행하곤 하기에 쿼드는 매우 느리게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최근 결성된 여러 동맹 메커니즘과 구상을 진전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며 쿼드에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를 추가로 가입시키거나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 군사협력도 증진하고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또한 낮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I의 잭 쿠퍼 선임 연구원은 카네기 재단에 같은 주제로 올린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네 가지 다른 분야에서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지정학적 연합체인 쿼드, 선진국 경제연합체인 G7에 더해서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술연합체인 T12, 주요 민주주의 10개국 D10 결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올 상반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 200만 회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제 백신 프로젝트가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96만 명 분량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3일 북한에 199만 2천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염병예방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이 함께 만든 코백스는 이날 발표한 코백스 퍼실리티 잠정배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도열정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개발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이 올 상반기 중에 북한에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제공되는 양은 99만 6천 명분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각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코백스 AMC, 일명 코백스 선구매 공약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MC는 선진국들이 공유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북한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백신을 공급받는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이외에도 139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비회원국을 위한 백신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총 공급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3,600만 회분,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파이자 백신 120만 회분 등으로 총 3억 3,720만 회분입니다. 보고서는 이번 분배 계획은 각국 정부의 국가 백신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신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준비 체계 등 각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배분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총 13,25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했고 이 중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올해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처음 평가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1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 2일 2020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EIU가 매년 초에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총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맞아 167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자유 두 개 부문에서는 0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나뉘면서 최하점을 기록한 북한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수가 발표된 뒤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번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위에 올랐고 미국은 7.92점으로 25위, 한국은 8.01점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EIU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기구 IDEA는 2019년에 공개한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북한은 공정한 선거 등을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12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IDEA가 뽑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없는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에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뒤 현재 유튜브 계정에서 평양여자 남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남인희 씨는 최근 광화문 광장을 본 평양여자, 이게 민주주의였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 씨는 이 영상에서 아주 단순하게도 한국과 북한 각각의 대표 광장의 모습에서 민주주의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주석단이 일단 있고 그 주석단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오를 수 없어요. 그 외에 누구도 주석단에 함부로 올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주석단 밑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엄청나게 큰 크기로. 딱 누가 봐도 김일성, 김정일의 전용 광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역사적 위인들, 그런 분들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서 아, 동상은 김부자만 동상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탈북 후 지난 2008년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원 씨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 특히 선거 관련 부문에서 0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시례로 뭐 선거의 자유?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선거잖아요. 그 유권자로서 이제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또 주민들한테 있는데 뭐 그 유권자의 권리조차 모두 다 박탈되고 그냥 정부가 지정하는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투표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없죠.
박 씨는 그러면서 북한에선 제대로 된 선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 주민들이 선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리한 곳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전념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퇴임한 모리스 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뿐 아니라 인권과 정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단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Yes, it tries to address mass atrocity crimes.
국제형사사법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잔혹 범죄들, 즉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범죄를 막고 완화시키며 책임을 추궁하는 역할을 하죠. 전 세계 정부 가운데 이런 부서가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This is important because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places around the world where mass atrocity crimes.
이 역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에 대규모의 잔혹한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부가 필요 없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북한의 강제 수용소 등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범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과거 북 일리노이대 법대 교수 시절에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해 국제법 관점에서 책과 논문을 쓰시는 등 관심이 많으셨는데 대사를 하면서 북한 문제도 다룰 기회가 있었나요?
Not as much as I wanted to.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다룰 수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시도를 계속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사를 하면서 가장 좌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집중한 게 걸림돌로 작용한 건가요?
I'm thinking it's better not to specify. I think I am willing to say that.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제약이 있었고 북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하려던 온갖 노력이 대개 벽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싶으셨나요?
You know, when there's such a huge need for justice, such as in North Korea.
북한처럼 정의에 대해 엄청난 필요성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 이런 정의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 법정 기소든 특별재판소,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든 북한의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전혀 존중받지 못한 채 그저 짓밟힌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방법이 강구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북한의 인권 개선, 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ou know, there was a UN office that was set up, and there are various...
UN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됐습니다. 또 한국에는 북한과 관련해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규제당하고 있고 북한에 진실한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은 활동이 차단됐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매우 안타깝게도 그런 규제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저는 안보 문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또 정의의 문제가 안보에 유리하게 혹은 안보를 위한 핑계거리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정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해하고 무시하며 방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Yes, I think the human rights and justice issue should be prominent.
인권과 정의의 문제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 문제를 위해 인권과 정의를 소외시킨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분야를 모두 다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유화 정책과 인도주의 지원제의에 반응하지 않는 등 화답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정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과 관련해 정의와 안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제스처로는 안보나 정의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applaud the humanitarian efforts that have been made.
저는 대북 인도주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또한 진실한 바른 정보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끔찍하고 잔혹하게 대하는 부당한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수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재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 강력한 외교력, 모든 정보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아울러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위협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또한 부당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과의 문화와 교육 등 상호 교류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미국 조야에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인권 개선 목소리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y should not be afraid to address it.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내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어떤 것도 북한의 방향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룬 방향, 즉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종교자유,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이도록 끌어당겨야 합니다.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약한 방법으로 효과가 절대 없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제스처와 물건들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렇게 보이는 약점들을 경멸하고 그런 빈약한 접근을 오히려 역이용할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관련해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I long and I pray for the day when the people of North Korea
저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정의를 누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그 권리를 위협받고 짓밟히지 않은 채 그들의 삶과 소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끔찍한 불의가 해소되며 주민들이 압제에 짓눌려 질식하기보다 다시 자유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북한 주민분들은 희망을 품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김 씨 정권 같은 악한 정권은 역사적 기준을 볼 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안팎으로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달 퇴임한 모리스 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였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미군의 새로운 군대인 우주군이 한반도에 배치돼 운용 중이라고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군과의 상호 운용성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임한 스콧 플레이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7공군 사령관은 3일 미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군을 창설한 사실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우주군복을 입고 작전 중인 장병의 모습에 한국 공군도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you know, first country to stand up its own space force. Yep. And everybody's watching.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이날 필립 허드슨 제7공군 주임원사와 함께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한반도의 8명의 미 우주군이 복무 중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도 우주전장 환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함께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군은 육, 해,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로 이루어졌던 미군의 기존 5군 체제에서 우주전장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룰 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창설됐으며 소속 장병의 공식 호칭은 가디언즈입니다. 우주군은 주로 공군으로부터 병력 충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일 군산공군기지는 자대 공군 장병의 첫 우주군 전속 행사를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우주군 장병은 한반도 항공작전을 관할하는 오산공군기지 내 제607 항공작전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607 항공작전센터는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기조로 하루가 진행된다며 미 공군과 우주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들이 북한과 싸울 수 있는 태세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우주전장 활용은 타격 정확도 개선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 선택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최근 한반도 내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 전술 표적화 대화력 타격 순환 체계 ATACMS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And what it does is it allows us to put almost instantaneous targeting data into the cockpit of our jets using our legacy link systems.
이 체계는 미 공군의 자체 전술 통제망인 링크 16을 활용해 전투기 조종석에서 실시간 표적 정보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기존 사람 사이의 송수신 과정에서 걸렸던 5분 내외의 시간을 기계 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하게 해 인지 즉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은 북한의 위협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이 모색하고 있는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립 허드슨 제7공군 주임원사는 현재 항공작전센터 내 우주군 작전과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한국 측과도 상당히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they're calling a weapon system, Kunsan. Yeah. And what they've done there is they kind of integrated the rock app that are there, the army that's there. The...
허드슨 주임원사는 최근 존 레이먼드 우주군 참모총장이 한국 측과 서명한 양해각서를 거론하며 한국군은 미 우주군이 가장 먼저 협력을 약속한 대상 중 하나이며 통합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많은 사람들이 제7공군이 기민한 전투전개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묻는다며 한반도의 전장 교리는 태평양의 다른 미 공군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기민한 전투전개란 여러 공군기지들에서 목표 전구에 전력을 기민하게 분산 배치하는 교리를 말합니다.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제7공군은 한반도 내 공군기지에서의 전개를 기본으로 한다며 다만 이 같은 교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체계 군산으로 불리는 이 교리는 군산의 미 제8전투비행단과 한국 공군, 육군의 전력이 함께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이 교리가 각각 다른 성격의 전력들을 완벽하게 통합해 현재 미 국방부가 정의하는 합동 전용력 지휘 통제 ZC2와 가까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very first nations to actually hav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between our US Space Force.
이날 대담을 진행한 브루스 라이트 전 주일 미군 사령관 겸 제5공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유사시에 대비한 공조 태세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일본에까지 미친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도 오늘 밤에 싸우는 전력에 당연히 포함되며 일본에 배치된 제5공군과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re here tonight. Japan's here tonight. Those are my fight tonight forces.
플레이어스 부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들에 대해 새로운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영내 동맹들을 수호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어업 활동이 대폭 줄어든 모습이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강도 높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청진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통상 중소형 선박들이 항구 한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 선박들은 북한의 어업 활동에 활용되는 목선들로 많을 땐 천여 척이 한꺼번에 포착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잡이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엔 이들 선박들이 바다로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항구가 텅 빈 모습이 관측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한 해 이들 목선들은 활동을 하지 않은 듯 대부분이 1년 넘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확인해보면 선박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6월과 7월 청진항에 머문 고기잡이 배들의 숫자가 다른 때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이 역시 전년도인 2019년이나 예년의 같은 기간의 감소폭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19년 5월에서 12월 같은 곳을 촬영한 위성사진의 경우 11월과 12월 단 두 달을 제외하고 선박들이 운항을 떠나 해당 항구가 비어있었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과 2018년에도 통상 5월에서 10월 사이 청진항은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선박들이 고기잡이에 투입되지 않은 듯 지속적으로 항구를 가득 채운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 조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국경문을 닫은 이후 외부 교역을 중단하고 항공기와 철도, 육로를 통한 국경 통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까지 뜸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업활동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로이 스탱골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인해 제대로 된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hile it might make sense to send people on individual ships, even when sending people out for trade, they do it in small.
북한 당국은 소규모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면 14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고기잡이 배에도 적용된다면 조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선박들의 운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탱고론 국장은 북한의 어업활동을 통해 수확한 수산물이 내부 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활용된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관련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어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정황은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앞서 비영리 연구기관인 글로벌 피싱워치는 인공위성과 선박자동 식별장치 등을 분석해 지난해 북한 어장에서 활동하는 선박들의 숫자가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북한 동해와 러시아 근해에서 활동하는 오징어잡이 선박들의 조업 일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5%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북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불법으로 구매한 조업권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활동하던 중국 선박들 역시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부들의 해안 접근을 막았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하면서 이런 부분이 북한 선박의 활동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8도, 양덕 아침 영하 7도, 낮 영상 6도, 신의주 아침 영하 5도, 낮 영상 6도, 구성 아침 영하 11도, 낮 영상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 영상 3도, 강계 아침 영하 12도, 낮 영상 4도, 희천 아침 영하 8도, 낮 영상 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영하 1도, 낮 영상 8도, 개성 아침 영하 4도, 낮 영상 7도, 사리원 아침 영하 3도, 낮 영상 8도, 신계 아침 영하 7도, 낮 영상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도, 낮 영상 9도, 장전 아침 영하 1도, 낮 영상 8도, 평강 아침 영하 7도, 낮 영상 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7도, 낮 영상 10도, 장진 아침 영하 16도, 낮 0도, 청진 아침 영하 9도, 낮 영상 2도, 김책 아침 영하 7도, 낮 영상 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삼지연은 구름 많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9도, 낮 영상 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영상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 0.5에서 2m, 오후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리는 1월이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단면인 홀로코스트, 즉 나치 독일에 의한 조직적인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합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2차 대전에 이루어졌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치당이 권력을 잡자 독일 정권은 열등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치는 이들 민간인들을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에 몰아넣은 다음 10여 개의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살돼 집단 매장됐습니다. 1941년 후반부부터 수용소에서 대량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942년 1월 20일 나치 지도부는 이른바 완지 회의를 열어 최종 해결책이라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구 중 특정 부류를 조직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민족을 말살하는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의 전쟁과는 별도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최종 해결책이라는 학살의 행위는 전쟁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 전선에서는 인적, 물적 필요가 있었지만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산이나 물자가 전선으로 이동한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정도 규모의 대학살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민족 전체에 대한 대학살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은 유대인 대학살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또 이날은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이 끔찍한 행위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1948년 대량 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유엔 협약을 제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월이 되면 우리는 그 뒤에 발생한 캄보디아, 르완다, 보스니아 그리고 다르푸르 학살의 피해자를 추모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의 일을 반복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 강화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버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양국의 핵심적인 다양한 국제사안을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대응에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과 군부가 통제하는 주체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얀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쿠데타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를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의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얀마군에 통제되는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적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독일 주둔 미군의 일부 철수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철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부 방문에 앞서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 의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3만 4천 명 이상의 독일 주둔 미군 중 약 9,500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를 막기 위해 예멘전에 장기간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미 국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미국인 석방뿐 아니라 핵무기 통제와 중국 문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해커들이 솔라윈즈 프로그램으로 미국 정부기관을 해킹한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실형 선고를 받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4일 이지스 구축함 존 맥케인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존 맥케인함이 통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케인함의 항해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의 해협을 항해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거듭된 관련 질문에 아주 신중하게 말하고 싶다면서도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타이완과 홍콩 등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동정이었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